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12월은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이제 중심에 있어서 성탄을 좀 준비하면서 이번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만끽하시는 이번 12월에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 좀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성벽이 이제 완공됩니다. 오늘 완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부의 적을 좀 정리하는 느헤미야의 이제 지혜로운 어떤 행동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외부에도 적이 있는데 내부에도 적이 있었어요. 그 죄는 죄성이었습니다. 어떤 죄성이었죠?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에도 상관없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가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중한 세금이 있어서 너무나 견디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돈해가는, 정리해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느헤미야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모든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자 분노가 생겼다 그랬어요? 안 생겼다 그랬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근데 분노를 쏟아냈어요? 안 쏟아냈어요? 안 쏟아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감정에 쉽게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그걸 쏟아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이를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어떤 원칙을 따라서 일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 율법에 어떤 식으로 너희가 이자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하셨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다시 그런 기준들에 부합한 공동체의 삶을 형성해 가자. 느헤미야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패턴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 유대의 리더십들, 그 다음에 뭐 민장들, 그 다음에 고위 관직자들, 또 부유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의 존재를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려면 너네 못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해서는 이게 싸움이 되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너희들 그런 식의 나쁜 사람들이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 너희가 고리대 이자 받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요. 다시 한번 하나 돼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성벽을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 6장에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 대적들, 산발랍과 도비아 그 일단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을 공격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하면 딱 한 가지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자, 두려움이라는 걸 건드려요. 두려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이겨내는지가 오늘 말씀에 소상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읽어갈 거라서 편오신 성경이 있으면 그거 읽으셔도 되고 자막을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자,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성문만. 자, 성문만 달면 이제 끝나요. 근데 성문이 한 개가 아니라 아홉 개입니다. 꽤 공사가 커요. 그리고 성문도 저런 출입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전쟁 시에 이제 방비를 하는 거기도 해서 성문이 간단한 이슈가 아니어서 이제 성문만 남긴 거예요. 아홉 개의 성문만. 공정률이 대략 한 95%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대적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심는 방식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또 공격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산발랏. 계속 나왔던 이름이죠. 산발랏과 게셈이. 갑자기 도비아가 아니라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랏은 정치적 리더예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면 게셈은 경제적인, 정말로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경제적인 그 지역의 리더였어요. 정치적인 리더와 경제적인 리더가 합세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작업을 거는 겁니다. 산발랍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라는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야, 너네가 이제 성벽 다 세웠다는 거 들었다. 이제 좀 대화로 만나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보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오라고 하는 것 뒤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해하고자.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정리하면 유다 백성들 또 예전처럼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발랍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작업에 들어간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 못 간다는 거죠. 안 가겠다. 지금 이 공사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중지하고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못 간다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다시피 산발랏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쭉 보니까 이 산발랏과 뭔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유익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안 만나겠다. 나는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해서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네 번에 걸쳐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몇 번이나 보냈대요? 네 번입니다. 네 번이나 똑같은 얘기. 오노라는 평지에 나와서 한번 만나자. 만나서 단판을 짓자. 야, 요 정도로 서로가 좀 물러서자. 내가 이런 건 양보할게. 근데 그 뒤로는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욕망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이런 전가를 계속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느헤미야는 똑같이 나 못 가. 나 안 갈 거야. 나 지금 바빠. 이런 식으로 툴툴툴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칼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사람 좋다 그러셨어요. 제가 표현만 바꿔볼게요. 자,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이 좋아요? 강직한 사람이 좋아요? 네, 부드러운 사람이 좋았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강직한 사람이 좋은 거죠. 네, 사실은 저도 성정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 기질,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기도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이 다 있는데 언제나 그 성격은 있는 그대로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해요. 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사람은 때로 우유부단할 수 있고 또 강직한 사람은 너무 칼 같아서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리더는 때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 어떤 이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아니다.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리딩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리더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 결정, 선택이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네. 느헤미야에게 만약에 치명타가 가해지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발랏 아닌 것 같아. 그럼 다 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더 하지 않고. 그리고 네 차례나 걸쳐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계속 툴툴툴 털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뭐냐 하면 쓸데있는 일과 쓸데없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 쓸데있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쓸데없는 일은 산발랏의 이런 어떤 시도에 반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못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래, 똑같이 연락해. 이런 식으로 툴툴툴 쳐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별. 내가 정말로 지금 마음을 담아 에너지를 기울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굳이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 그렇게 거절하고 났더니 그래도 이 찰거머리 같은 놈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이제 또 다른 공작을 펼쳐요. 그 유명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산발랏이.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편지를 산발랏이 또 보냈는데 어떤 편지라 그래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리더들이 혹은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편지를 보낼 때 꼭 꽝 하고 실링을 찍어서 보냅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게 관례이고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산발랏이 임봉하지 않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느헤미야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라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까지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해서, 실로 어마어마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인데요.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여기 갓스무는 아까 봤던 게셈이라는 그 경제적인 리더를 이야기해요.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래요? 모반하려 하여. 너희들이 지금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라고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네,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도록. 자,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느헤미야 너가 그 말과 같이 무엇이 되려?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네 속셈이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그 편지를 세상에 임봉하지 않고 보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읽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고도의 가짜뉴스 작전을 펼친 거죠. 7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느헤미야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자, 유다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메시아라는 존재가 왔다. 그게 나다.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짜뉴스, 그 편지 속에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자, 누구에게 들릴지라? 왕에게 들릴지라. 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이 모든 소식이 들릴 거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온갖 가짜뉴스를 집어넣어서 유다 백성들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유다 총독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었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근데 그래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거라고, 유다 백성이 다시 한번 왕이 돼서 모반을 일으키려 하는 거라고 그런 가짜뉴스를 가득 담아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덜렁덜렁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임봉하지 않은 편지니까. 느헤미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글을 다 읽어봤을 거란 말이죠. 저는 멘탈을 잡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왕에게 들릴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덜컥, 아, 느헤미야 이놈이 배신을 했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한 절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에게, 산발랏에게 편지를 되돌려 보내서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 모든 일은 없는 일이다. 네 마음에서 그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라고 크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정리해버려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멘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벌인 산발랏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여? 두렵게 하고자 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정도로 공작을 펼치면 쟤네 공사 더 이상 못할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화두를 꺼내가지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 중 하나예요. 그런 상황과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주셔서 내 손에 힘을 더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난제들, 어려움들, 내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저 모든 악한 사람들의 공작을 이겨내고 이 성벽 재건의 모든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끔씩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도 찾아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때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할 때, 기도로 똘똘 뭉쳐서 살아갈 때 걱정이 걱정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오셨던 권사님들을 보면 하루에 새벽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사셨던 분들을 보면 이렇게 퉁퉁퉁 튕겨내는 힘이 있으세요. 걱정할 거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할 거리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퉁퉁퉁 튕겨내면서 사는 삶의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나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하고 작전을 또 바꿉니다.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자,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자, 스마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비교적 느헤미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가까이에 있었던 유다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느헤미야 일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직장으로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기로, 그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자, 그가 말을 꺼냅니다. 어떤 말을 꺼내느냐 봅시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나와 너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라는 건 성소의 한 부분입니다.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저를 보실까요? 네, 느헤미야가 가까이 알고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영 출근을 안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집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건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너를 찾아와 죽일 거야. 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쳐야 돼. 성전에 가서 성소 한 구텅이 있는 성소 한 구석에 있는 그 은밀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문을 닫고 숨어 있자. 아마 오늘 밤일지 몰라.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건넨 거죠. 네. 있을 법한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자객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협지에 나오는 자객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그들이 너를 죽일 거야라고 하고 이 사람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냐면 느헤미야 너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있자라고 한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두려워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있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리고 느헤미야가 법을 어기도록. 나중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성소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느헤미야의 권위는 실추될 거예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응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또 거절을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깨달은 즉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달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측근이 뇌물로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를 건네게 된 겁니다. 반드시 너 죽이러 올 거야. 함께 성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있자. 네, 그런 식으로 위기를 넘기자라는 말을 건네게 한 거죠. 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라고. 그래서 율법을 어긴 느헤미야의 위신이 추락하도록 만들려고 이 모든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어떻게 하고? 두렵게 하고. 두려움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백성들로부터 비방을 받도록, 느헤미야가 비방을 받도록 이런 모든 공작 정치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야, 느헤미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기도했어요. 또 기도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어떻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한 그 모든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모든 걸 소위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데미지를 가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공작들, 공격들이 올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풀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공작 가운데, 공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 풀어냈어요. 하나님께 다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내고 나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일러바치고 나면 비로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본업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던 거죠. 느헤미야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 두려움이 있는데 먼저 부탁드릴 것은 그 두려움에 휘둘리거나 짓눌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느헤미야가 바로바로 기도로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음을 걸어가듯이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벽 재건의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공격, 사태, 상황의 여러 가지 압박들, 위협들이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야 된다는 거죠. 존 비비어라는 분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말씀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다 세셨대요.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창세기부터 쭉 세셨대요. 그랬더니 365번 나오더랍니다. 꼭 우리의 하루 한 번씩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태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공격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쓰여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워하라는 말도 200번 쓰여있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인데 두려워하라는 말이 200번 쓰여있대요. 근데 대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도 200번이나 나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성경 전체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상당히 센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너무나 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실을 꼭 인지시키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참새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이시래요? 너희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굳이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두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하니 자 31절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또 나를 공격해오는 어떤 사태들, 상황들을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존 비비어의 거룩한 두려움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자막으로 갖고 왔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해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능력을 상실시켜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량, 두려움의 용량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사람한테 쓰면 하나님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두려움의 용량을 하나님께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놀랍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심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동기는, 내적인 동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한 면이 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꾸만 다가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게 된다. 그 이면에 자리한 동기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만족이나 자기 보호나 이익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심리에 보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 자신을 잘 보호하고 싶거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을 채태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위선의 누룩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한 사람의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염두에 둔 삶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미국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했던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격언들,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또 사상들을 남겼는데, 그것을 묶어낸 책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신념은 시작.
두려움은 부정직하고 남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을 만든다.
네, 저기에 나오는 신념이라는 말을 신앙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영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네,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대요. 반면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두려움에 끌려가면 결국은 부정직하고 남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중에 제가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의 관계예요. 자, 두려움이 널리 확산되면 걱정이라는 부차적 문제가 발생한다. 두려움이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서 무기력증과 우유부단을 키워 정신을 흐려놓을 때 걱정이 생겨난다. 두려움이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걱정은 자신감을 파괴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행동 능력을 약화시킨다. 걱정에는 네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는데, 첫째,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걱정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두려움이 파급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게 되었다면 유다 공동체 전체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을 거예요. 자, 둘째, 창의적 능력과 비판 능력을 마비시킨다. 두려움으로 인한 걱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셋째, 잠재의식 깊숙이에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증상을 발현시킨다. 두려움이 많고 그로 인한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넷째, 부정적인 비호감 성격을 형성한다. 조금 센 표현인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서 사람 눈치 보고, 아, 사람들이 나에게 좀 좋은 말 해줬으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성격 자체도 건강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실제 삶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걱정은 두려움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성향이 있다. 자, 두려움이 걱정을 낳고 그 걱정에 휩싸여서 살다 보면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뼈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제일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건넸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성도가 가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상황으로 인한, 사태로 인한 두려움을 누르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죠. 네. 아름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거 요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두려움과 이어지는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정리,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거룩한 두려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은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우며 친밀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면 그 안에 훨씬 깊고 아름답고 친밀한 어떤 교제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인한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파괴적인 두려움을 집어삼킨다.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의 출발점이 된다. 가만히 보면 신앙인의 삶이 많이 흔들거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많이 의식할 때 제 걸음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 이런 것들에 내가 흔들거릴 때 제 신앙도 흔들거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뚜벅뚜벅 올바르게 걸어가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느헤미야의 뇌구조 속에 있는 단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내가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한 분만 오롯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내 걸음을 떼어가겠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 설교 막바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6장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방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계속 심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낙담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좀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쓰러진 자는 누구예요? 그 악당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두려움을 심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쓰러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나쁜 놈들, 악당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역사를.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게 됐다는 거죠. 야, 느헤미야 뒤에 진짜 그 하나님 계신가 보다. 여러분 놀랍죠? 그런 이야기를 그 이방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라는 말이 너무너무 흥미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자주 암송하며 기도하는 말씀에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여기 행적이라는 말이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구신 모든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정확히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 싶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판에 많이 휘둘리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사람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많이 염두에 두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면서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바르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잠언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음모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사태가 아닌, 상황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 73편 28절의 그 위대한 약속이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적인 불확실성의 소리가 또 알람들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름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가장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튼튼한 성벽도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런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 상황들, 사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아는 믿기에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루나무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와 부직하네 일일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정적인 정서적인 힘들들 여러가지 압박들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여러가지 두려움과 아버지 걱정의 심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믿기의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두려우면 살아가는 진짜 멋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간에 여러가지 영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두려움과 추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건전한 두려움으로 회복되는 성도들 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 위에 특별히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귀한 가장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